시원해진 가을 날씨 왔네요. 참 좋습니다. 네. 자,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는 팔복을 마쳤습니다. 아, 참 은혜가 됐는데, 아, 좀 숨이 좀 헐떡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절 한절 살피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은혜였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루하시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 때문에 좀 그랬지만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네 좋았다고 입에 발린 소리는 제가 네. 하여간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팔복을 이렇게 아주 깊게 저 혼자 공부한 것은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주 저에게는 이게 또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살폈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게 될 텐데, 마태복음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흔히 이제 브릿지로 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오늘 본문이 이제 하게 된 것이다. 아니면 혹은 사실은 여덟 개의 복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을 여는 그 다리를 건너는 지금 우리가 상황이 되는 거고, 혹은 아, 팔복을 딱 한 번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다. 이 빗소금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이제 오늘 본문을 마치고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해석을 해내시면서 우리 주님이 새 나라를 통해서 가져오신 주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탁월한데, 이것이 사실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 구약이 사실은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다다음 주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십계명, 이 사실은 원래는 이런 뜻이었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뭐라고 될까, 그냥 율법적인 거의 이 겉으로서의 계명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그 속뜻은 여기까지 가는 거야 라고 율법을 확대하여서 그 본뜻을 주님께서 이해시켜 주셨다. 이제 그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혹은 이제 팔복을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해 보이죠? 오늘 눈에 띄는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 빛과 소금, 빛소금. 그래서 저기 노원구에 가면 빛소금 광염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는 분이 교회 개척을 몇 년 전에 하셔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데 너무 좋죠? 빛소금 광염교회, 빛소금 교회.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사실은 이미 빛소금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들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게다가 오늘 16절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에서 아유 성도는 그래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좀 착하게 살아내야 되지 라는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그 정도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깊게 이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깊게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이 빛과 소금 속에 담겨져 있는 구약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헤치다가 보면은 사실은 여기 그 본래적인 의미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소금과 빛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고 바라셨던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깊은 속내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어떤 뜻이고 빛이 어떤 뜻이고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가 보면서 저 그 의미를 좀 추적을 해보도록 할 때 자 13절 한번 본문 1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한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도 사실은 조금 부담되는 계명이에요. 소금이 아닌데 뭐 이 생각도 들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문자 그대로라고 한다면 조금 우리에게 부담도 되기도 하고, 야, 이거 맛을 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맛을 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13절 다시 여러분 눈을 여러분 성경 구절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명령으로 다가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호로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이미 소금이라고 단정지었습니까? 답이 뭐예요? 제 얼굴 바라본다고 답 안 나와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단정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빛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소금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말하지 않고 우리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는 단정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뭔가 유익하고 필수적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소금, 그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을 소금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우리가 흔히 마음에 늘 구호로만 두고 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성도들의 그 정체성과 소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분명히 하신 거예요. 이미 됐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난 아닌데, 나는 소금이 아직 부패하지 않게 만들다니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죠?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일단 단정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시 눈을 더 보시면, 13절 보시면, 너희는 소금은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는 이 헬라 말은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에요. 사실은 땅의 소금이니라고 말하면은 의미가 조금 이렇게 희석이 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역을 곁들여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지만 문자적으로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늘과 땅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곧 등장하게 될 텐데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하늘과 땅의 연결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짚어드렸지만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10절 보시면 여덟 번째 복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면서 바로 하늘나라로 시작해서 하늘나라로 맞춰진 바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하늘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서 이 땅 속으로 세상 속으로 파송받아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외에도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한 군데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굉장히 드문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소리가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디로부터 들렸다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결국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구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장으로서 이 한국이 그러길 제가 소망하는 말 하늘나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땅은 뭐예요? 땅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현장이 이 땅이라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좀 이따 빛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빛이 비춰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주님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과 하늘의 그 온전한 통치가 아직은 불완전하고 죄가 관영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비전이었고 그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바로 선포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집단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발을 땅에 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속에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곳에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발을 딛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화평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비전이 먼저인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땅의 소금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러면 자 알겠어요. 자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신 것도 알겠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 참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고맙긴 한데 너무 부담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구약적인 내용을 조금 더 한 발자국 깊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성경을 좀 올려줘 보시면 역대하 13장 5절 좀 올려주실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예,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예, 굉장히 독특해요.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의 언어로 표현을 했죠. 이런 분명히 소금이라고 하는 뜻은요. 첫째는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둘째는 이제 맛을 내는 이제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건데 그 의미를 차용해서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뜻은 이 소금의 불변성과 보존성 때문에 바로 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할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의 이름을 소금 언약이라고 붙인 거예요. 저기도 보시면 그 문구가 등장하죠.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이 소금의 불변성, 보존성, 영원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변개되지 않고 파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추적하심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은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마다 11개 보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막 역사가 소용돌이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막 어떤 일이 있냐면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포위를 당해서 북이스라엘이 막 오늘은 너희 집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애를 삶아먹고 이 일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 성경에 가장 잔인한 이야기죠. 그렇죠? 막 이런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 와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수넴 여인 가정이 등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사책에 기록될 만하지 않아요. 아니 왕들에 관한 기록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계속 찾아가십니다. 아들이 없을 때도 찾아가시고 엘리사를 보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시고 기근의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약속이 절대로 변개되지 않고 절대로 변형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딴 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고 우리 종암제일교회를 향한 약속인 거고요. 우리가 이 사실에 눈 떠질 때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주님의 영원한 약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의 정도를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소금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레위기 2장 좀 올려져 보시면 구약의 내용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것도 독특해요. 한번 다 같이 레위기 2장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법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각각을 설명해 놓고 있는 중에 2장은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의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소금을 쳐서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먹도록 했어요. 왜였을까? 왜일까요? 소금 왜 치라고 했을까요? 일단 맛있으라고. 소금 쳐야지. 이 고기는, 저는 이제 고기 먹을 때, 이 쌈장도 맛있기도 하고, 고추장도 맛있는데, 이렇게 소금만 탁 찍어가지고 먹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죠? 맛있게 먹으라고 했던 것일 수도 있겠고. 자, 그런데 어쨌든, 제사할 때 소금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꽤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의미를 좀 더 쓸까요? 자, 분명히,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각각의 제사법은 전부 다 뭘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건을 지향하고 있었던 그 구약의 소제물 중에서 그러니까 이 레위기 2장의 이 소제 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제물에 소금을 쳤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하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죄가 세상을 부패시키고 넘어뜨리고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뭉개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소제에 소금을 쳐서 그것을 제사로 드리고 그것을 먹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고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이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던 이 소금이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가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양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소금이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 특성을 드러내는 의미로서의 소금이었는데 이 소금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사역과 그 특성이 우리 성도들에게로 그대로 다 전이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역할이 이양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로. 우리에게 그 역할을 지금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땅에 현실화시키는 도구가 바로 우리 성도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3절을 다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던 13절의 후반부의 이 수사적인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금이 맛을 내다가 어느 순간에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소금의 구약적인 의미를 쭉 살필 때 23절 후반절의 이 뜻은 소금이 절대로 그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그 불가능을 13절을 이 방식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 분이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다시요. 13절의 이 말은 소금이 맛을 내다가 어느 순간에선가 그 맛을 잃을 수 있다는 어떤 경고요, 저주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맛을 잃을 수 없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도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구별됨으로, 순종으로, 착한 행실로 이것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를 향한 확실한 약속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의 구원이 이뤄질 수 있다거나 성도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금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빛을 비춥시다의 구원의 구호의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인생의 한 걸음, 마지막 호흡,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결국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알려질 수밖에 없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오게 될 것이고 그 보여온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이 땅에 많은 것을 비추게 되고 부패를 방지하게 되어지고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잠깐 빛의 이야기로 들어서 조금 더 한 발자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14절 한번 가보시면 자, 14절, 자, 5장 14절도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에, 여기도 등장하네요. 우리로 빛이 될 거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습니까? 구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단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질 거야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빛에 관한 이야기도 구약의 뿌리를 좀 두고 있는데 자, 한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마태복음에서 꽤나 많이 인용이 됐는데 이사야서는 우리 주님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예언할 때 이 빛의 이미지로 많이 말씀했습니다. 이 빛이 비추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 구절이 그대로 인용된 것이 마태복음 4장 16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저것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어 올 것이 우리 주님의 특성으로서 지금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큰 빛이신데 그 빛의 사명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제 그 빛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5장 14절에 의하면 그 역할이 제자들에게로 위임되고 이양된 거예요. 지금 주님이 빛의 역할인데 그 빛의 역할이 우리에게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옮겨지게 되어져서 자 5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4절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다시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비춰와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이 동네는요 문자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산 위에 세워진 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예루살렘을 상징할 때 바로 산 위에 세워진 도성,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고 해요.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도시가 약간 이 언덕 쪽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언덕 위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빛이 비추어와서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신약 성경 속에서 특별히 사복음서 속에서 주로 여러분 어떻게 그려집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제가 사복음서를 아무리 둘러보더라도 예루살렘이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굉장히 좀 어렵죠? 지금도 전쟁과 살육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인가 뉴스 봤잖아요. 이스라엘군이 드론을 띄워서 하마스의 지도자를 살해했다는 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보고는 야 이게 게임을 하는 건지 사람을 살육을 하는 그 현장이 예루살렘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지나간 20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전쟁이 일어난 도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굉장한 피해 사륙극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고요. 굳이 역사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마태복음 등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늘 거의 주님의 언어에 의하면 늘 부정적이에요. 늘 죽음의 도시예요. 늘 죄악의 중심지. 오히려 갈릴리, 저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주님이 극찬하셨던 그 땅이 오히려 주님께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지 예루살렘은 늘 죽음이 드려져 있고 그늘이 드려져 있고 어둠이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어떻게 좀 묘사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마 이 맹인과 이 어둠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듣다가 바리새인이 마음이 찔리자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맹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아마 반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41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둠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비춰오게 될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를 통하여서 그 땅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빛이 있기 전에 그 땅에 공허와 혼돈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공허와 혼돈은 하나님 없음, 반 하나님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와 이 혼돈은 하나님 없음, 반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비추는 역할이 뭐냐면 빛이 비춰오면 하나님 없는 현장과 하나님을 반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비전이 거기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의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복음의 방식으로 이 땅을 섬겨내야만 합니다. 세상이 기준을 삼고 있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가 그것을 흉내내라고 했을 때는요. 역사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교회가 때로는요 왕을 무릎 꿇렸어요. 아비뇽 유수 아시죠? 왕을 막 무릎 꿇려요. 중세의 교회가 국교로 기독교를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받지 않는 자들을 칼로 죽였어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잔인했어요. 이방 이교도들을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막 칼로 이슬람 교도들을 막 엄청나게 죽이고 뭐 이런 막 사륙국이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우리 십자군 전쟁을 이제 우리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객관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잔인한 짓을 많이 했어요. 막 국교로 삼고 왕을 무릎 꿇리고 하면은 세상이 변할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힘을 가지고 크기로 힘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바예요. 맞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대로 사랑하는 종암절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구석구석으로 가셔서 거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소금과 빛이에요 우리는. 근데 빛인 성도는 빛을 비출 텐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고요? 착한 모습으로, 착한 행실로, 착해져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만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고 눈을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보고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큰일 났어요. 솔직히 안 착하거든요, 우리가. 예, 큰일 났어요, 이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 텐데 안 착해요. 도대체 우리의 성실로 우리의 감정의 넓이로 착해지는 것은 너무 힘든 거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착하다는 기준도 애매모호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서 이 착한 행실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비전이 무언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1장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록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 그러니까 착한 행실, 착한 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성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감정의 깊이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정말 성경 존경하고 제가 자주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그 설교가 굉장히 독특하셨어요. 그분의 설교를 별명을 지어서 그래서 독설이라고 했습니다. 독설. 독특한 설교라고 하는 뜻이지 독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독설. 근데 그분이 막 설교가 사람을 막 찔러요. 근데 막 그분이 또 성도를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의 가끔 막 욕도 섞어가면서 막 하십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겠죠? 좀 더 친해지면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남포교회 성도님들, 제발 안 교만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 그 노력이 필요 없냐? 첫째, 되지 않아요. 안 돼요. 되던가요? 우리 노력을 안 돼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덧입혀질 때, 그때 우리 눈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눈이 변하는 겁니까?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어쩌겠어요? 주님이 그 사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 미워할 자격 있나요? 없어요. 아니 주님이 그 사람을 케어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돌보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그 사람 편이라는데 우리 성도의 편이라고 하시는데 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종암절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역사가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어지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16절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비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내 영혼 구석구석까지 아버지의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번 주도 살아내 주시고 예수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